고린도전서 61번 메시지 은사들을 다룸 5.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쓰고 있을 때 그의 영 안에서와 마음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말하는 것과 그 영과 그 몸과 하나님의 행정과 사랑입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들은 12장과 13장에서 강조되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다른 요점, 즉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한 은사의 탁월함에 이릅니다. 많은 영적 은사들 가운데 우리의 일이나 성숙이나 영적 선호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의 건축을 위한 뛰어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뛰어난 은사는 곧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다룸에 있어서 바울은 여섯 가지 문제들을 강조하는데 그것들은 말하는 것과 그 영과 그 몸과 하나님의 행정과 사랑과 교회 건축을 위한 뛰어난 은사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말하는 것도 그 영도 그 몸도 하나님의 행정도 또는 은사를 사용하는 뛰어난 길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보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의 건축에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교회를 의식하며 교회를 중심 삼습니다. 그의 관심의 초점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구속의 성취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과정일 뿐 하나님의 목표나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속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며 그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주된 목적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목표나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 즉 그분의 의도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분의 백성들, 즉 그의 몸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수행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우리가 단지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하늘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그의 몸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의식했고 교회를 중심 삼았습니다. 그의 의식 가운데서 교회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들을 상고할 때 은사들이 무엇을 위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영적 은사들을 관심할 뿐 그 은사의 목적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파하는 은사를 갈망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방언 말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기적적인 은사들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은사들이 무엇을 위하는지는 전혀 관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깊은 곳에서의 관심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관심하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든가 성숙한 자라든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축입니다. 14장에 있는 가장 좋은 은사에 관한 바울의 강조점과 중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들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바울은 교회 건축을 위한 뛰어난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언 말함보다 뛰어난 예언. 예언함은 교회를 보다 건축함.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더하라. 1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이 권면은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에 있는 계시에 근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은사들의 발전을 위해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유익한 은사, 즉 예언의 은사를 갈망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는 1절을 매우 현명한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실제적으로 고린도인들에게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방언 말함과 같은 은사들을 구하라고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언의 은사 위에는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보다 또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에 소란이 있었으며 그들이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한 다음 사랑을 따라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또는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집회에서 주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며 집회의 내용으로서 그 안에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랑은 거룩한 생명을 체험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며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 거룩한 생명으로 예언의 은사의 내용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함과 예언함의 비교.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건축하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6절에 걸쳐 있는 사도의 말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강하게 방언의 은사를 격하시키며 예언의 은사는 높여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이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언 말함은 심지어 그것이 참되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오직 말하는 사람 자신만을 유익하게 할 뿐이지만 예언함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계시로 예언하는 것이나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욱 교회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 즉 주님을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은 그들을 건축하고 권면하며 안위합니다. 나는 신약에 있는 예언하는 것이 주로 예견하는 것만이 아닌 주로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조차도 주로 예견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낸 것입니다. 물론 예견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언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예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대신하여 말하고 말해내고 또한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예언에 대한 합당한 이해입니다. 위하여 말하고 말해내는 의미에서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명의 성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분 자신을 말해낼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 즉 무언가 발생하기 전에 예견한다는 의미의 예언은 기적적인 것이며 생명의 성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하거니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예언이라는 명사와 예언하다라는 동사는 주로 예견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며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의 중요성은 무시한 채 예견의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건축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건축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것, 즉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건축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건축합니다. 반면에 방언 말함은 교회를 건축하지 못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는 자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고린도인들이 방언 말하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 그들을 예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담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염려였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 말하는 자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의 지혜를 봅니다. 그는 그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우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라고 합니다. 7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사도의 예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무분별한 방법으로 즉 분별이 없는 분명치 못한 소리나 의미 없는 소리로 방언 말하기를 남용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행함으로써 지나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별 유익이 없는 그와 같은 작은 은사를 남용하고 지나치게 사용하는 데서 그들을 바로잡고 제안하여 그들로 더 큰 은사를 추구케 하여 교회의 건축이 풍성해지게 하고자 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의미 없는 소리 내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의미 없는 방법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실행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생각지 않은 채 말을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오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많은 오순절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전쟁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혀는 육체적인 혀를 언급하는 것이지 언어나 지방어가 아닙니다. 이 9절에서 바울은 확실히 방언 말하는 실행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의미 없는 소리는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7절과 8절에 있는 음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소리들, 즉 언어를 가리킵니다. 11절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야만이 되리니라고 합니다.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능력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야만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바로스는 외국인, 즉 헬라인이 아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거슬리거나 거친 음을 내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로 생각되나 후에 그 말은 왜곡풍의 혹은 거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은사에 열중하는 자들인즉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열중하는 자들이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풍성하기를 이라는 말로써 사도가 교회의 건축에 관한 관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그는 전적으로 교회를 의식했으며 교회를 중심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 삼은 고린도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적 은사들로 인한 그들의 문제는 교회 건축을 관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추구에 빠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처음의 여섯 가지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분기시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제 거룩한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나머지 다섯 가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인 교회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사도의 완전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사도의 사역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놓쳤습니다. 그들은 가련하게도 그들 자신 안에서 눈멀고 무지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생각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기도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주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과 함께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에 두어져야 하며 우리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 있어서도 생각이 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맑고 이해하는 생각을 통해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접촉하여 자양분을 흡수하고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며 다른 이들을 건축할 것입니다. 15절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생각으로 찬미하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은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단지 기도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할 뿐 아니라 또한 분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생각으로라는 구는 영은 전혀 관계가 없이 생각만으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도는 예배로서 영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법이 아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해석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집회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기도하므로 우리의 영 안의 부담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그분께 들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집회 참석자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공중기도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듯 또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과 동역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영과 하나 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영은 우리 생각의 영이 될 것입니다. 16절은 계속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당시의 교회 집회에서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다른 모든 이들은 아멘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는 그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했음을 계시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다시 그가 얼마나 교회의 건축을 위해 관심하는가를 가리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나머지 다른 사람은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는 교회 집회에서 우리의 예언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와 주님께 대한 감사까지도 다른 이들을 건축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도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의 건축을 관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 있는 그의 말은 단순한 교정이 아닌 명령입니다. 방언마름의 실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생각이 18절에서 결론 지어지지 않고 19절에 계속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생각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집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하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불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확신하거니와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방언 말함을 격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함은 사람들을 보다 책망함.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이해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너희의 이해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어린아이였을 뿐 아니라 또한 이해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그들의 생각의 이해에 있어서 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사도의 모든 다룸은 이 목적을 위했으며 이로써 그들은 각 방면에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상, 추리,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는 15절과 19절에 있는 생각이란 말과 이 말은 다릅니다. 이것은 무화경과는 구별됨을 강조한다. 이것은 고린도 믿는 이들의 방언 말함에 대한 이해와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무화경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그들의 이해는 어린아이였고 성숙한 믿는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합당하게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성장하고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장성하게 될 것을 충고합니다. 즉, 사도가 그의 생각을 사용하듯 방언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21절부터 25절까지에 언급된 것들을 알 수 있기 위해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장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1절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율법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생소한 방언으로 말한 것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고린도인들이 사도를 통해 주어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합당하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에서 인용한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표적을 위한 것이며 믿지 않는 이들의 가련한 상황을 표시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생소한 방언이 나오는 것은 백성의 불신이 거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의도는 고린도인들을 방언을 말하는 과도한 실행에서 돌아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표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들의 합당한 믿음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실행을 위한 하나의 격려입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은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혹 불신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23절은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는 바울의 말은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자들이 방언을 말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방언 말하도록 격려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집회에서 모두 방언을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미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정신나간, 헛소리할 만큼 미친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과도한 실행에 대한 강한 불찬성의 말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라고 합니다. 모두가 예언을 하면이라는 구는 교회 집회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아닌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 집회에서 예언을 하면 이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가책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언은 주로 예견이 아닌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 자신을 말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문제는 예고의 예언에 의한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 자신을 말해내는 예언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언은 상당한 분량의 생명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하기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 말함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은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교회의 집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며 교회 집회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전달하는 것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님으로 주입될 것입니다.